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인간의 말을 넘어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축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주장하심에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날이 참으로 중요한 오순절 날,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때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신생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그 모든 그 120명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제 새로운 국면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예배자들이 모인 그런 새로운 친교의 세계, 그것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임이 이제 날마다 왕성해지면서 교회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곳곳마다 세워지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을 텐데, 그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저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다 알죠. 교회 밖에 사람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내용까지도 다 알죠. 교리도 다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교리, 또 뭐 속죄의 교리, 그런 모든 교리들을 밖에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진실로 믿고 무엇을 따르는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몰랐겠죠.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그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너희는 서로 입맞춤하고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을 저 사람들은 남녀 구별도 못하고 그런 아주 문란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누구나 입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 교우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 자리이죠.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표현만 딱 들었을 때는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좀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식인종 노릇을 하는구나, 아주 야만스럽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진실과는 다르게 이제 오해를 받은 적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제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또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몸 안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그것이 참 익숙한 표현인데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옆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는 말인가? 좀 굉장히 의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또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그런 지식으로서 역사하게 되면 이 표현, 이 비유만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숙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교회는 각 지체로 이루어진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데 그 지체라는 그 존재들이 몸을 이루고 있고 그 지체는 바른 지체 의식을 가져야 그 지체로서의 역량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체는 그렇다면 어떻게 또는 언제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그 말의 뜻이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주인은 주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죠. 자,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뜻은 교회는 교회라는 그 몸은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어져 가야 하고 또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라는 그 지체들을 생각해 볼 때 머리가 하는 일이 특별히 있죠. 그 머리는 무엇을 하죠? 뜻과 목적을 전달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건강한 몸이라고 할 때는 모든 지체가 머리의 뜻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몸은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잘 깨닫고 또 따라가면 그러면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머리니 예수님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은 획기적인 발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뇌과학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과 동물의 뇌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다 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까지 밖에는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뇌란 동물이나 인간이나 자기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기능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롭게 안 것은 뭐냐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의 뇌에만 자신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뇌의 어떤 부분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그래서 동물의 뇌와 인간의 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간의 뇌에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고귀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기능이 우리 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하고 고귀한 삶을 이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또 특별한 미덕으로만 생각되어 왔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요즘 이것이 뇌과학이 밝혀내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모든 삶에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준 것이죠. 말하자면 희생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와 사랑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 고귀해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모든 삶에 실현될 수 있다라는 바로 그것을 증명해낸 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경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까? 바로 희생하는 것이었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의 증거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분명히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것보다 더 훌륭한 사랑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 진리를 보고 듣고 배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그 기준은 또 사랑의 수준은 바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되었고 우리의 귀에 들려졌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뇌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은 2000년 터울을 두고 뒷북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벌써 진리로 말미암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실 때 이 희생적 사랑에 대한 진리를 모든 지체에 가르치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전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서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가르침과 십자가에서 사랑의 실현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이 땅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희생적인 사랑을 기초로 한 우리 자신의 그 존재의 현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지체로서 바른 지체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동감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바른 지체 의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지체 의식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한다라는 그 의식입니다. 우리는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일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분명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즘 과학의 세계를 보게 되면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은요, 무슨 꼭 도튼 그 도사들처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인간은 각자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다 원자의 미시세계의 측면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긍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타락한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아,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뭐 연결돼서 뭐 하게 이런 얘기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함께 살고 함께 일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인간이 다다르고 싶은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생산성 하락, 효율성 하락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 기계처럼 만들어서 다 그냥 완전히 자기 역량만 발휘하게 하면은 그러면 생산성 최고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한 길이라고 설득하는 지금 이 인간의 역사, 또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강하게 설득하고 있는 그런 현대의 조류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생산성이 제 1차 목적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길러가는 것이 교회의 1차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한다. 이것이 바른 지체의식입니다. 두 번째 지체의식은 뭐냐면 각자의 지체는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체로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고 미숙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늘상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 모든 부와 모든 권력과 모든 그 자신의 상태가 최고조로 이를 때만 내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라고 믿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유혹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 오늘날 시대의 말로 말하면 무엇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모든 유행, 참 유행 따라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유행. 옷도 유행이 있고 뭐 머리 스타일도 유행이 있고 다 유행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유행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 삶을 망친다라는 거죠. 시대정신 있습니다. 시대정신의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정신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는 하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가 오면 과학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뉴에이지 시대가 오면 뉴에이지의 시대정신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풍조에 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 더 편리한 가전제품들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살면 나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문명의 발달을 그토록 추구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문명의 발달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목매달고 살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질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그런 속임수가 나쁘다라는 것이죠. 또 인터넷 때문이겠죠. 아주 지식이 다양하고 좀 제가 신뢰되는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잡다하죠.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잡다한 그 지식에 엄청난 홍수가 밀려들어오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뭐 정치, 사회, 과학, 뭐 뉴스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뭐 저처럼 뇌과학이고 또 뭐 인터넷 통해서 또 좀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식이 많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작년 정초에 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에 이 지적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거였어? 라고 말하는 그거죠. 바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위에서만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풍성하고 어떤 것이 잘 채워지고 어떤 것이 잘 정돈이 되고 높은 수준에 올랐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 말이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의식의 두 번째, 각 지체는 건강하게 자라가야 한다고 할 때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나의 닻을 깊이 내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비슷합니다만 한 지체라도 훼손되거나 잘려나가면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이 또 지체의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따라서 아픈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암이 생겼다고 할 때 모든 몸에 암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분에 암이 생기는데 모든 지체는 다 같이 아파하죠. 그리고 모든 지체는 다 그 특별히 아픈 지체를 위하고 돌보죠. 키모치료를 받으면 온 몸이 다 망가진 것처럼 아프죠. 수술을 받고 나면 온 몸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직체적인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가, 유기체적인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가, 그것의 갈림길이 됩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유기체도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직체도 유기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 완전히 이렇게 다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유기체적으로의 특징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주도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조직체적인 특징이 더 강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은 없어도 좋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더 현실적으로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효율적이어야 되고 더 생산적이라면은 그러면 소수라도 같이 똘똘 뭉치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지체들 요즘 그 무섭게 그 회사에서 잘라내는 것처럼 1,500명, 3,000명씩 막 잘라내지 않습니까? 미국 회사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신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아 우리 교회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비진리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역하는 행위이죠. 크게 회개해야 될 것이죠. 그런 생각을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건강한 지체로 서지 못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양심으로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조직체의 특징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서 지체는 언제 건강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각자가 우리 몸에 한 지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눈, 코, 입이라든지 뭐 폐, 위, 뭐 이렇게 간이라든지 아니면 뼈마디 중에 어디라든지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기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본연의 자리에 잘 머무르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이해는 잘 안 가시죠? 자꾸 생각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이 하루는 말합니다. 야, 코, 너는 때때로 그 더러운 액체를 내 입가로 흘리는데 나 더러워 죽겠다. 내가 내 위로 좀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입은 없습니다. 다 자기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나는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거야. 딱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것은 입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몸을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는 자기의 본연의 자리에 잘 머무를 때 그리고 그 자기 자리의 가치와 의미를 잘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자리에 존재할 때 그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때에 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있고 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보면은 일할 때는 자꾸 일하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고 일하지 않을 때는 또 뭔가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져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때마다 어떤 때가 오면 그때는 내가 정말 충실하고 몰두하고 집중해야 될 그 때에 머무르는 것 또는 쉬어야 할 때가 오면은 그 쉬는 때는 완전히 자신을 릴렉스 시켜놓고 또 충분히 쉬어야 되는 그런 때에 잘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관 중에서 손이 가장 많이 일을 합니다만 손이 또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쉬어야 될 때가 있는데도 손이 계속 부들부들 떨리고 있으면 이거 수전증이라고 하죠.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가 잘 알아야죠. 어깨와 허리는 아프다고 막 아우성인데 다리는 난 튼튼해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면은 결국은 몸살이 오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몸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기초로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서적인 문제가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직분, 역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일, 자신에게 주어진 관계, 여러 관계가 있겠죠? 그 관계에 충실하게, 충분하게 머물지를 못한다라는 것에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물지를 못하고 항상 조바심에 쫓깁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거죠. 머물지 못하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항상 조급함이 있죠. 그리고 단절감이 있습니다. 단절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건너뛰고 조급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조급할까요? 뭘 하더라도 항상 쫓기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지금의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누려지지가 못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그토록 드물고 왜 그럴까요? 내가 뒤처질까 봐. 간단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비난받을까 봐.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은 뭐 많이 올라선 뭐 그 사회에서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간 그런 분들은 덜 조급할까요? 그렇지 않죠. 밑에 사람들이 아유 상사가 돼가지고 저렇게밖에 안 돼, 아 10년 20년 경력 가지고도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할까봐 또 그냥 또 몰아붙이는 것이죠. 조급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머물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지금이 지나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 지금을 빨리 보내고 싶은 것이죠. 지금이 빨리 지나가야, 그래야 내게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허구적인 낙천, 뭐랄까요? 낙천적인 시각?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이 시간으로서의 충분한 가치와 나의 삶에 큰 활력을 부어줄 수 있는 순간적이라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현재에 충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재에 머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지내지 못하면, 머물지 못하면 그 미래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또 나는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가치를 찾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또 미래, 더 나을 것 같은 미래를 기대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죠? 점마다 이어지면서 무의미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것이죠.